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네, 좀 끊어가십시다. 오늘도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 4월에 우리가 부활절날 이 본문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과 좀 방향을 좀 달리 보고 싶어요. 마틴 루터, 우리 종교 위대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 성경책에만 글자로 기록해 두시지 않고 봄에 나는 이 새싹의 이파리에도 부활을 기록해 두셨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죠. 영성인 충만하고 리더십이 강한 그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봄이 되고 어느새 이 길을 지나다 보면은 마치 터널인가요? 그죠? 나무 숲으로 된 이 터널을 지나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이파리 하나하나에도 주의 부활이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우리 삶 속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이고 대단히 가까이에서 경험되는 사건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을 사건으로 보느냐, 사건을 넘어서 사실로 믿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활이 사실인데 그래서 15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바울이 부활을 꺼내든 이유, 마지막에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 부활을 꺼내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남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전부를 다 담는 가장 큰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성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앞에서 막 이 혈압을 높이면서 논쟁했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어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데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렇게 한 단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문장, 우리 본문에도 등장하죠. 이 문장은 초대교회 복음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거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르쳤을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상들이 침투하고 부활을 의심하게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생겼고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의심의 분위기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부활 위에 세워졌는데 부활을 못 믿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15장에 대단히 심도 있게 아주 그 밀도 높게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하면서 이 길게 몇 절입니까? 토탈 58절을 할애하면서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증인들을 댔죠. 그리고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목격자들을 댔고 마지막에 자기를 나 같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목격자로 제시를 하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내놓았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목격자였고요, 자기가.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속 터질 일이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15장에 바로 부활의 그 목격자들이 있었다. 내가 바로 목격자다.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본문 19절까지 이어지면서 만약에 너희가 생각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을 하면서 쭉 진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활의 참된 의미와 장차될 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이 없다면이에요. 부활은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인 51년도, 부활은 30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이었어요, 부활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부활은 이미 일어난 거죠, 과거에.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없다면 가정한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반대 가정이에요.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때 안 일어났었다면, 안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과거에 일어난 이 사실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30년 전에 반드시 일어났었다. 실제 일어났었다. 이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이 수사적 표현이죠. 있는 사건을 확실히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어난 사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이렇게 도는데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만일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쭉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제일 불쌍한 자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난 부활절날 나누었으니까요. 오늘은 중요하게 이 세 가지를 보려 하는데 이 세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이것을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자,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첫 번째는 좀 스크린을 보아주셔도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시오. 아, 작은 장례 보입니까? 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이 사실임이 증명돼버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의 오심부터 죽음까지가 복음서의 일련의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신격화해서 인간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인간 예수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를 신화화로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게 사실인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면 그 전부가 다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은 부활도 믿기 어렵지만 그들이 믿기 어려워하고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걸 제일 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게 신으로 하여금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이 올 수 있냐. 이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에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목격자입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엄마 아빠죠.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 그죠? 그리고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좀 더 증인들이 등장해요. 일단 요셉과 마리아가 증인이고 그 다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다음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확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늙은 이 예언자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선지자 안나. 굉장히 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들어와서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는 27년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없어요. 마리아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어찌 보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가장 믿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마치 무슨 신화의 영웅이 태어나듯이 신적인 존재가 태어나듯이 이를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신화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과거부터 쭉 흐르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대략 연대로 보면은 BC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BC 4년 정도인 이 연도,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오심이. 자, 그렇게 오심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에서 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에 죽음의 지배를 초월한 사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가 침투하는 시간이 침투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사망이 다스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 죽음 아래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겨버린 거죠. 이것은 이 땅의 역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침투했었죠. 그게 부활인데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역사의 개입인데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이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적으로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오심이 신적인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를 초월할 수 있는 초월자가 이 땅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증명이 부활로 나타났다면 언제 왔냐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의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초월한 권세로 인간 역사에 침투한 최초의 사건이, 처음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역으로 산출해 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동정녀의 탄생도 이것도 당연히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는 신적인 권세가 죽음을, 권세를 이기고 나가신 사건이라면 들어오신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도 그냥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으셨다 이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그의 오심도 신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의 씨로 태어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게 되면 동정녀 탄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부활이 있다.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사실이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 사실이니 그 중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도 뭐다고요? 사실이다. 이게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기서부터 추적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정녀 탄생도 사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적인 사건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모든 사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의, 중요한 의의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사실임이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이해가 별로 안 되셔도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사실이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이 의심되거나 혹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지 않을 거고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의 가르침으로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지 이들이 신화를 얘기할 때에는 이 부활 사건이 가장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나머지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합니다. 보류하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 가서 진술을 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의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죠.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다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죽음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든 인간을 포함하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시편 14편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의 싹을 받았다 이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계속해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인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스스로 되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화목 제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다는 건데 예수를 믿는 인생을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당할 죽음을 대신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한 겁니다. 좀 집중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했는데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의미는 예수 믿는 성도도 죽음의 대가를 받을 텐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 그것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제 좀 예수님의 이 죽음이 모든 인생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생을 위한 죽음이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주는 혜택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약 민수기 21장에서 실례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는데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들이 다 물려 죽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제발 기도 좀 해달라. 살려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죠.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답니다. 자, 노뱀을 만들어 모세가 장대에 달 때 누구를 위해 달았을까요? 모든 자들을 위해 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을 본 자만 구원을 생명을 얻는 거죠.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가장 높이 달리십니다.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그러나 믿는 자에 한해서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신 죽음이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끝이 아닌 나라.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잠깐 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쭉 보면은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를 펴놓고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은 2절, 로마서 6장 2절에도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예를 들면 그럼 쭉 이어지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6장을 진술할 때에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버리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도 받았고요.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도 됐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으심과 같이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고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고백은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청구될 죄의 싹을 예수님이 그때 감당해 다 치러주셨다. 이 말이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죽었다. 이 선언이고요. 나에게는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어서 이제 육신은 죽을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날 인생이 아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고 다시 약속된 부활을 얻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된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늙고 죽음은 경험될 것이지만 영생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과 같이 내 부활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로마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다면 그래서 그 아래서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 약속되어 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십시다. 간략하게 세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성도들이 종종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활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너무 실제적이고 위협적이고 인지적인 이 사망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들어오실 수 있다라 있는 살아계신 부활주라고 하는 사실이 늘 우리는 조금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역할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그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대변해 주시고 장차 우리의 부활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영광 얻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에 15장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만 보고 1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것도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시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어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은 좀 민감했었어요. 근데 재림이 오기 전에 믿는 성도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지금 살아있는 그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부활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다리시고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신다. 그런 일들을 그리고 공중에서 영접하시고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 자, 이 일들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께서도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1세기 당시는 대단히 핍박도 많았고 예수 믿는다고 죽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 기자들이 주는 권면이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도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사실이 부활에 하셨다라는 의미.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는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때 보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선언입니다. 만약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이 선언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이 사실 문구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이었고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돼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것을 믿었던 너희들도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는 죄가 다스리는 권세 아래서 사망을 기다리고 사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를 보시면 좀 이해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그림인 것 같은데요. 세상의 역사가 밑에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재림이 오면서 세상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별표가 쳐진 부분이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인데 세상 역사 속에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자,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죽음이 끝인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죽음이 아닌 자로서 끝이 아닌 자로서 사는 인생. 다시 한번 정의하면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참 살 힘을 잃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 버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 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을 이미 이겨버린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산다는 것. 그러므로 여전히 내 삶의 형편 속에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가 왜 세상살이가 두렵고 버겁습니까?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소망이 그렇게 죽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과 도전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죄가 요청하는 죽음을 목숨으로 내어주심으로 그것에 응하셨고 그것이 곧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걸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생명의 역사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똑같이 고통 겪고 근심하고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우리는 이렇게 죽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고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 굳건히 지켜서 승리하며 믿음의 증인다운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배울 것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를 그들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